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에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또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때 그 성극 드라마에 출연해 본 경우도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자필 이삭이 되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되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저기 뭐야 그 아브라함 수행하는 종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역을 체험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에서 아주 뭐 정점을 찍는 사건이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돼 있죠. 이것은 100%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얼핏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쓸 때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최악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와 성숙을 만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아니 25년을 기다려서 너무나 어렵게 어렵게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동일한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노출되죠. 돈과 섹스와 권력의 유혹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줍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 믿음의 정도와 상황과 이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처음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25년 전에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 25년 동안 그래도 성숙해졌을 때 훈련받았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만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지 않고 그를 조금씩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합당한 믿음의 시험을 또 통과하면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또 점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뭘 주시려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빼앗으러 오셨습니다. 덧셈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뺄셈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무조건 덧셈입니다. 주시옵소서요. 그냥 계속 주시옵소서. 어디 뭐 쌓아놓을 것도 없으면서 계속 달라는 것이 필요도 없으면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돈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한테 건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는 원하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한테 돈을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뺄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를 봐두옵소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믿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은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시면서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힘들게 하시면서 망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처절한 배신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서럽고 힘든 일인데 지나고 나면 아 이것이 뺄셈을 통한 덧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벌써 알고 있어요. 너한테는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아들인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를 뺏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로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제사예요. 이것을 인간에게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문명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또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냥 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먼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겪게 하신 거예요. 3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서 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명령 그렇게 빨리 실천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 시켜도 하나님이 주님 기도해 볼게요. 그거는 싫지만 바로 노할 수 없다는 말에 대부분의 동의어죠. 그냥 미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힘든 명령을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너무 하면 100% 인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몸부터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좋고 신나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인간성 좋은 분들도 막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가? 근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지금 좀 쌓인 감정을 하나님한테 터뜨릴만 하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2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왔는지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어들만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느껴지는 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란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뱉어버리고 나면 속은 당장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와 그 사람의 영혼을 올감해 버립니다. 어떤 부부분은 싸우기만 하면 우리 갈라서 자,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될 선까지 가는 거야. 이거 다 때려쳐버릴 거야. 이놈의 회사 때려쳐버릴 거야.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때려치고 싶어도 말이 나가는 그 순간에 믿음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순간에 확 불을 붙여서 또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침묵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가장 위대한 신앙훈련이 침묵훈련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침묵훈련을 합니다. 믿음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7살짜리 어린애한테 비행기가 뜨는 항공 역학의 원리를 다 이해시켜서 비행기 태웁니까? 그냥 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밤새 꼴딱 세웠을 것입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 고뇌와 아픔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힘들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종들을 하면서 너무 불만이 많고 말이 많았구나라는 게 참 회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민해보고 순종하기로 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부터 하고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은 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완전히 100% 성령 충만해야 오늘 성가대 찬양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기분이 꾸라하면 아, 저는 시험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성가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 같아.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순종을 했더니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너무 힘든 순종을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 바로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이 사흘 동안이 아주 끔찍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면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이삭의 죽음을 묵상했겠죠. 십자가를 묵상했겠죠. 이 3일의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가다가 또 가슴 아프게 아들이 또 불러 세워요. 아버지요, my father. 야, 이렇게 아들을 딱 보는데 my son, 그리고 내 아들하고 보는데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My son 그러면 애가 쫙 My father 이렇게 아빠 아들아 이렇게 딱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얼마나 큰 사랑이 오고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찼을게요. 지금 이삭이 지금 막 20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금쪽같은 아들이 이제 데이트도 하고 유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늘같은 꿈을 펼쳐야 될 이 아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 아들의 순종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20살이 넘어가는 아주 비틀비틀하는 노인이시고 이 이삭은 지금 한참 기운이 센 20대 청년이에요. 감 딱 잡고 이 뭐야 그러면서 제물로 아버지가 칼 들었을 때 칼 딱 때려치고 당신이 아버지야 그러고 그냥 펑 하고 아버지 한 대 때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싫다는 예수님을 억지로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묵묵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멋있지만 순종하는 아들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쭉 가면서 종이랑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놀라운 정의를 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는 자꾸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드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종하러 가지만 나와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1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모르지만 이삭이 다시 산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삭의 미래도 자신의 미래도 이 모진 시련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에 있는 상황이 복잡하십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생각을 스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주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몰라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잘 몰라요. 순종의 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딱 인증샷을 인증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인정한다. 네 믿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 갖고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완전히 확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너무 그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 있습니까? 주일날 골프 안 치고 교회 나오는 거, 11조 드리는 거, 아파트에다가 문패 붙이는 거. 우리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욕먹고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드린 이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건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거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진짜 더 큰 축복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삭같이 소중한 뭔가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너무 갈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은 아브라함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신앙을 깨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 신본주의 신앙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단단히 하실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커가면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또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복잡할 때 생각을 그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스테이지까지 우리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